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생명의 삶 타이틀 제목처럼 삶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4절, 27절은 이 하나님의 백성도 특별히 의인의 일반적인 삶에 대한 자세를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에 대한 그런 태도입니다. 그러나 이 태도는 구체적으로 삶에 대한 구체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24절에도 보면은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진정 하나님 앞에서 참 지혜자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의인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건 부지런함이라는 거죠. 게으르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부지런함,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당연한 구체적인 삶의 결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7절에도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이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그런 먹잇감이 있어도 사냥하지 않는다. 정말 부유하게 될 그런 모든 근거와 조건이 갖추어졌다 할지라도 게으르기 때문에 그것을 다 놓쳐버린다라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게으른 자의 삶의 태도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참 지혜자가 참 지혜가 없는 것이고 의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것은 악인의 삶이다, 악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보여주는데 또 한 가지 삶의 태도는 이 게으름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지혜로운 자, 의인의 삶의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에 있다, 삶의 태도의 중심에 있다라는 것을 28절이 아니라 13장 1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이 지혜로운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들이죠. 그래서 아비의 훈계, 이 아비의 훈계라는 건 단순히 자기의 육적 아버지의 훈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버지를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훈계가 어떻게 합니까? 듣는다. 그래서 그 지혜로운 삶을 살아간다. 이 말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두지 아니한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하면은 거만한 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청종하지 않고 듣지 않는 자죠. 거역하는 자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불순종하기 때문에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저번 주에도 생각해 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함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항상 좋은 말씀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항상 좋은 말만 듣고 싶어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격려하는 말씀이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랑하는 말씀이고 그런 말씀으로만 생각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만약에 아이들을 자랄 때 항상 좋은 말을 해주고 항상 잘못해도 좋은 말, 항상 그 아이를 지켜주고 이건 책망을 하지 않고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냐고 늘 좋은 얘기만 해주는 거야. 잘못했어도 잘했다 그러고 부모한테 못되게 해도 잘했다 그러고 항상 잘했다고 하고 좋은 말만 듣고 듣기 좋은 말 하면 걔는 결국 나중에 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버릇없는 아이로 되고 스포일 차일드, 완전히 잘못되는 스포일된 아주 그런 응석구러기에다가 부모도 모르고 부모한테 효를 할지도 모르고 아주 완전히 자기 멋대로 크는 아이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책망과 권면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해서 이런 것들을 책망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채찍으로 채찍질하고 그리고 잘못된 부분을 회개하고 그리고 책망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고 그리고 그 책망의 말씀으로 통해서 내 자신을 회개하고 바르게 함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로 교육하게 유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온전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성경을 내가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만 선택해서 그것만 듣고 나를 기분 좋게 하고 나에게 어떤 격려와 축복과 나에게 어떤 내 원하는 어떤 선택의 기준이 모든 것이 다 나로부터 나온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겠다는 그런 자세인지를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지혜로운 아들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참 지혜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혜고 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지혜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이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에는 이 세상적인 지혜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세상적인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참 지혜를 혼동하고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인지 그것을 분별하지를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요, 암만 자기의 지혜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이 지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를 해보면 정말 이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있었을 때 스탠포드에서 PhD를 받은 그런 공학 박사 같은 사람을 제가 예전에는 이제 저희 집이 이제 포틀랜드나 그쪽에서 살았을 때 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을 놓고 아니면 뭐 서울대 출신의 박사를 가진 사람들을 놓고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 보면 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보면은 그런 분일수록 자기 지혜에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런 분일수록 또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런 면에 있어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내 지혜로 내가 감히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 사람들은 이 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미련하다고 생각해요. 저건 foolish다. 바보 같은 짓이다. 이 미련하다는 것은 영어로 보면 바보라고 이 foolishness라고 그랬어요. 이 바보 같은 짓을 한다. 그렇지만 이 전도에 미련한 것 같은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데 이르는 지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참 지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지,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라고 분명히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차별화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지혜로운 아들은 세상적인 지혜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데 이르는 참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생의 도를 아는 그런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참 지혜로운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는다. 이것이 실질적인 우리의 삶의 생활의 태도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그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사람은 거만하지 않는다. 여러분 거만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꾸지람과 책망을 듣는 자가 바로 참 지혜로운 자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꾸지람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책망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더욱 하나님의 뜻과 윤례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게 될 때는 우리는 거만한 자가 되고 미련한 자가 되고 의인이 아닌 악인의 삶을 자처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구원에 대해서 참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지혜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꾸지람을 달겨 들을 이 꾸지람을 달겨 받을 수 있는 자가 참 참 지혜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반면에 우리는 끊임없이 꾸지람을 즐겨 듣기 싫어하는 거만한 모습이 여러분이나 저의 삶 속에서는 있어요. 이 거만함이. 이 거만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이 거만함은 불순종의 자세입니다. 이 거만함이 사실은 우리가 없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서 비춰보면 우리 거만함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저도 그래요. 거만함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다 교만함이에요. 그게 거만함이에요. 이것은 인간 본연의 모습이고 이건 인류 태초서부터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본성이에요. 이 거만함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기로 원하고 반대대로 가고 싶어하고 불순종하고 싶어하는 것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다고 생각하면 겸손하다고 생각하면 그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죠.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다 교만하고 거만한 모습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만한지 아니면 하나님의 훈계 말씀을 듣고자 하는 참 지혜자인지. 그래서 우리가 지혜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 삶 가운데 살아가고 순종하고자 할 때 우리 가운데 이제 거만함이 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 거만함을 우리가 다 제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지혜의 말씀으로 그 책망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온전히 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삶의 모습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1세대뿐만 아니라 2세대들에게도 이 자녀를 교육하면서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아들로 우리 부모 세대들이 양육해야 할 그런 책임과 의무가 또한 있다는 것을 또한 아울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1세대들이 더욱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받으며 그 말씀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지혜로운 사람은 입에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복록을 누리게 된다. 3절에도 입을 지키는 자 이런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입을 지키고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5절에 보면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훈계를 듣고 순종하고 거만하지 아니하고 꾸지람을 달게 듣는 사람은 거짓말을 미워합니다. 5절에 보면 그런 사람의 모습은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한다. 이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의로운 삶을 육질의 공의의 삶을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를 삶을 정직한 그런 삶을 살아서 정직한 자를 보호하시는 그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반면에 악인은 어떻게 돼요? 죄인을 악은 죄인을 폐망하게 되고 5절에 보면 악은 악인의 행위가 흉하게 되고 부끄러운데 이른다는 거죠. 완전히 대조를 주고 있어요. 결국 의인과 악인의 길은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참 지혜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반면에 이 지혜자가 아닌 악인은 이 삶의 가치를 다른 데 두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단순히 재물, 이 7절에 보면 스스로 부한 차에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자, 가난한 차에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다. 이 스스로 부한 채, 사실은 이 스스로 부한 채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물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재물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감당해야 되죠. 이 재물을 우리가 얻는 거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번다는 것이 나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만을 추구하고 돈만을 추구하고 우리의 가치관이 돈에 집중이 되어서 돈만 따라가는 그런 인생을 산다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참 지혜자는 이런 어떤 보이는 것들, 외형적인 것들, 재물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그런 삶의 열매가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입의 열매도 말하고 그 다음에 정직한 삶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들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되어져야 되고 바른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될 때 9절에 보면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빛처럼 이 빛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빛입니다. 영생의 빛입니다. 생명의 빛입니다. 예수님의 빛입니다.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빛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빛이십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 빛 가운데 거하는 그런 구체적인 삶의 태도로 살아간다는 거죠. 빛 가운데 안에 있는데 어떻게 빛 바깥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하죠. 분명히 요한 1서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빛 안에서 행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클리어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 안에서 어떤 교제를 하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죠.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예수님 가운데,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럴 때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아들 예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귐이, 이런 삶의 구체적인 태도가 주님과의 진정한 빛 대신 예수님과 하는 교제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그러한 하루가 하나님 안에서 빛 대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며 동행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원합니다.